토요일 응답 3번은 성경은 1차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성경은 1차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외민 고백서 6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거나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민 신앙 고백서가 성경은 무엇이 핵심 주제냐? 성경에 뭐가 담겼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죄인들, 인간에 대한 구원. 그리고 믿음.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 이 땅에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고 이걸 정말 믿으신다면 한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평생 읽은 성경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그 성경책이 누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걸 교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믿는다. 외민 고백서가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들, 하나님의 영광, 구원, 진정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핵심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위에서 얘기한 핵심 주제들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책이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더 확신하고 또 뚜렷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성경과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걸출한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회심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아, 그거는 진리가 아니오. 목사가 얘기한 거는. 성경이 이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록된 진리에 옳고 모순된 없는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한 삶의 모든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추론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어떤 원리, 어떤 정신,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성경의 그 풍성한 깨달음을 모든 삶에 필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해 준다. 기록된 진리의 옳고 모순됨 없는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과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필요한 삶의 모든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백서는 말하기를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태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진료로 구원에 이르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성령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계시든지 유대교나 캐톨릭처럼 인간이 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낸 뚱딴지 같은 전통이든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빼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표준 문서인 이 외민 고백서의 내용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모두 올바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것을 따르기만 했어도 오늘날 교회 안에 유행하는 모든 불건전한 성령 운동이나 어떤 그릇된 사상을 담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잡아먹고 지배하는 이런 타락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 결과물이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세속화되어버리고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 표준 문서를 가르치지 않은 그 결과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변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제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명제를 성경만큼 신봉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경은 오직 성경 안에 이 모든 게 담겨 있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충족성, 절대성, 완전성을 얘기하는데 이 시대 교회는 아유 목사님 성경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어버린 교회는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고백서는 이어서 물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읽는 자들 안에서 내적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이 사사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어떤 주장에 대한 합리성의 근거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면 고백서는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체에 관해서 어떤 상황들은 인간 사회에 공통된 것이므로 언제나 말씀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질서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걸 일일이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더라도 인간 본성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조명의 빛,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통한 신중한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을 오전에 몇 시, 오후에 몇 시, 혹은 저녁에 몇 시에 할 것인가, 예배를 할 때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합당한 합당하지 않은가, 피아노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의자는 장의자로 할 거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독립된 개별적인 이 의자로 할 거냐, 헌금은 헌금함에다 하는 게 맞냐? 헌금 주머니에다 하는 게 맞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시시콜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성의 양심과 신앙의 상식에 따라서 그리고 합당한 지혜로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조차도 성경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해법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정확한 성경과 올바른 신학적 기준이 있으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예배 드립니다. 성찬, 어떤 방법으로도 성찬을 대신 개별적으로 키트를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도 성찬은 교회에서 시행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른 신학도 없고 성경에 대한 정교한 깨달음과 이해도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성찬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제멋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올바른 신학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는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으니까 뭘 하든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중대한 신학적 변질, 신앙적 변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래, 아직도. 청교도 시대에는 마이크, 조명, 에어컨, 히터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무더운 여름이나 겨울에도 그 모든 환경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이겨내면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청교대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고 그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이 발전된 문명의 이익을 모두 뒤로하고 에어컨 다 끄세요. 우리 지금 청교도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들처럼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모두 원시적으로 청교도 시대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라고 고집하는 게 합당하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올바른 분별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런 문제들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성적 빛으로 이 내면의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시대에 맞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사람이 결코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예배의 질서를 위한 세부사항은 교회의 지혜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규정 원리의 토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뭐에 의해서 드려지나요? 예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은 뭐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규범적 요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종교개혁시대로부터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 그랬던 예배 형태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예배의 그 예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전 안에 규정적 요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 규정적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규정적 요소를 싹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현대적인 찬양 실컷 부르다가 목사님 나와서 찬양 시간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메시지 전하고 또 찬양하다가 끝. 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게 예배예요? 네? 성경적인, 교회사적인 예전을 깡그리다 무시한 채로 우린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받든 맞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린 예배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온 바 그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허용된 범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서는 먼저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똑같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려운 부분, 대표적으로 에스겔의 환상이나 다니엘의 예언이나 혹 요한계시록의 묵시들 난해하기를 돕습니다. 지금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쉽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평이하게 모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난해한 부분이 있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꼭 알고 믿고 지켜야 될 진리는 성경이 반복해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돼서 성경에 다양하게 이 핵심 진리들,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은 반복적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처럼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지라도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충분히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길은 뭐고 회개와 믿음과 사후의 심판과 영생에 대한 이 핵심적 교리들이 성경은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조차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로 성경의 사본을 읽든 역본을 읽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능력이 탁월하셔가지고 뭐 어느 사본을 이렇게 읽으실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본이든 역본이든 상관없이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최대한 원문의 의미를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정확성, 더 분명한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요한 일이나 그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면 구원 못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한 자들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일상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외민 고백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쉽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강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주 이렇게 보들보들한 또 그 살코기 같은 살코기 아시죠? 냉동하지 않은 얼리지 않은 살코기 만지면 보들보들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옥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결실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깨달음이 깊이 마음에 각인되고 그 진리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해서 이 진리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해서 그치는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라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학교 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빨리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그 신학교를 보내고 이 저 이대 당교장으로 키울 텐데 참 아직 이렇게 전혀 이게 안 오네요. 이게 사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조명을 구할 때 성령은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충만한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인 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을 해가지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만든 거예요.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데 그걸 맞게 읽고 있는지 그걸 해석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들려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로마 가톨릭은 그럼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 놔야 교회가 그걸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 교회가 해석해 주는 말씀을 믿고 교회만 잘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권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는 이런 이단적인 발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오염시켜버린 거죠. 누군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깨달음이 깊이 마음에 각인되고 그 진리가 마음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조명을 구할 때 성경은 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그들의 영혼에 충만한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 개혁가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임으로 모든 신자가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 성경은 사제를 위한 책, 교회를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신자들이 읽고 이해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 개혁의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든 독일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고 듣게 됐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교회 개혁의 최대 선물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의 진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밝혀놓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상적 수단이라는 게 뭘까요? 일상적 수단,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하시는 말,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어려워가지고 성경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알 때까지 읽으라고 얘기하죠. 알 때까지 읽으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응? 성경은 무슨 뭐 그 단기 속성 과외 안 돼.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1대1 제자 백나라봐 그 성경이 깨달아져.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느냐? 정말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에 어쩌다 갑자기 성경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전 안 읽다가 저녁 먹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두 장 보다가 그러면 그렇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설교자의 모든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가장 빨리 회심할 수 있는 길, 모든 설교를 다 들어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모든 설교, 지난 설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십니까? 옛날에는요, 그 목사님이 한 설교 그 자리에 나와서 못 들으면 영원히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10년 전에 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전에 설교한 것도. 모든 설교를 빠짐없이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집이 멀어서 날씨가 더워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관별로 교회 전체로 하나님이 귀한 모임에 부를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모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바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 끝나고 구역 공부하는 것은 그냥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 성도들과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에 성령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고 은혜가 배가 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왜 회심을 하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자기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런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회심을 위해서 목사는 애타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회심을 위해서 애타는 모습이 정작 본인들 자신에게는 없다는 자기의 회심을 위해서 애타는 모습이 목사가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한 대로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교회 나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진지하게 읽으라는 책 다 읽고. 그러나 그런 바람과 달리 회심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위에 말씀드린 일상적 수단. 성경이 얘기하는 일상적 수단 거의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수행 아주 일관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예배조차도 올바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없고 거룩한 모임에는 항상 불참하기 일쑤입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를 보고 세상의 다른 책은 읽을지언정 경건한 서적은 거의 읽는 법이 없습니다. 읽더라도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로만 삼습니다. 나 이 책 읽었네. 맨날 올려요. 나 이런 책 읽었네.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경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따라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 회심에 이르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그런 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들이 활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불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회심하지 않으면 그때 저한테 오셔서 똑똑히 말씀하세요. 목사가 시킨 대로 다 했다. 나는 분명히 1년 동안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나는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날 결판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런데도 회심하지 않으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정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토록 게으름과 무관심한 자가 중생하고 회심한다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 사람치고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회심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 다 회심했을 거예요.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영생하는 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화되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성경의 깨달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만 남죠? 용서하십시오. 똥꼬집만 남아요. 똥꼬집만. 아무것도 안 바뀌고 안 바꾸려고 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안 된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기도하겠습니다.